이 시간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근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1절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라고 한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후렴구가 반복이 되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렴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저희가 이 시간 생존할 수 있으며 주임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헤아려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함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땡큐라고 하는 문장이지요. 땡큐라는 이 단어 상대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땡큐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이 유혹에 감사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살펴본 영어 성경 10개 중에 딱 하나만 제외하고 9개 모두가 다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라는 정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감사는 한자어죠. 이 감사를 우리말로 바꾸면 고마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선물의 가치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선의가 마음에 전달될 때 느끼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특별히 이 고마움은 올바른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을 과거에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아픈, 이전에는 힘들었던 어떤 일이 감사로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선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게 선물을 주신 분과 또 선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바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소도 양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한 일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탐지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크고 신비한 일을 의미하지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창조사역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간이 노동하고 수고하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만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밤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고압선이 끊어졌다든지 여름날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대공포탄을 쏘아가지고 일산한 목판에 폭탄이 떨어졌다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피조물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전 시대는 신의 존재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신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만약에 미국은 없다, 아메리카는 없다, 일본은 없다, 중국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무지한 일이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창조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광활한 세계와 강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게 되겠죠. 같은 일을 하고 함께 수고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로도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오히려 불평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만이 생겼다면 왜 200만 원이 나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적게 받았지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OECD에 가입해서 뭐 10일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어떤 사람의 뇌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잘 분비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감사하는 자세는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하라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를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접니다. 왜 그런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고 행복하거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도무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 우연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감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 구속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력의 시작인 애굽의 장자를 주께서 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문설주와 인방에 칠했던 것은 핏값 없이는 이스라엘 민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고 뒤늦게 후회했던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를 뒤따랐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물에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두고 지금 감사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상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보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종노로 됐습니다. 본래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여섯째 날 인간이 지음을 받았죠. 지음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일곱째 날 쉬는 일이었습니다.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은 깨어지게 되었고 사탄의 종노로 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죄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이 창조주세요. 창조주와 구속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도하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해를 걷는 것을 일종의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세례식을 행했죠? 세례 의미가 뭡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의와 선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워하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드리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단을 위해서 일정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결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광야는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정탐보고를 전해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해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이름에서 광야는 부정적이죠.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을 광야로 인도해 드리신 그 의도가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징계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에서 광야는 최적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최악의 생존 조건을 갖춘 장소.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교 훈련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근데 유교 훈련을 어디서 하지요? 운동장에서 합니까? 잔디밭에서 하나요? 아니죠. 유교 훈련은 험한 곳에서 합니다. 산악 지역에서 합니다. 깎아지는 절벽에서 합니다. 이름에서 광야만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만한 최적의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드리셨는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상을 알 수도 있지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영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남도 속이지만 자기에 대해서 속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경험을 하신 때가 있죠. 그 답답한 경험은 어떤 경우입니까? 남들이 다 아는 문제점을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셔야 자기 영적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서 우리 영적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 유기훈련을 받고 병장 때 유기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병 때, 어떤 분들은 상병 때 받을 수 있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했다면 유교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예외 없이 훈련 다 받았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유교훈련을 받으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심하게 훈련받으면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간의 약함, 부족함, 인간의 허망함, 인간의 본성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구나는 사실을 우리와 지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과 상황에 좌우된다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능생들, 아, 수능생이 아니죠. 수험생들 시험 쳤죠? 아마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잘 본 분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못 본 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감사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감사는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좀 고생하도 해도 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긍정적 사고의 결과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지만 상대방에 비하면 내 불행은 좀 더 덜하다.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는 생각만으로 고난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극심,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그린 헨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청교도 명언을 제가 매주 올리는데 리차드 그린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 안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령한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당신이 만약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이용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존 플라벨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고정 강독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블라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섭리의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섭리가 아무리 찡그리는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섭리는 찡그린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반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이성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반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 갖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믿음의 사고가 발휘되지 않는 거죠. 이제 시편 기자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뿐 아니라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부시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라합이 여리고 성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그럴 때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사실을 들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일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군대를 쳐부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군대를 쳐부신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보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보증금으로 들어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살아 없어지지 않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함께 교도겠죠?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소 좀 지루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 헤세드,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물론 일반 은총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까요? 왜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요?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도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제하는 방식이 뭘까요? 자기의 좁은 정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끝없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죠. 출애굽기 32장 33장 또 신명기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들을 불신하게 보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뜻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본래 진멸하시기로 했다가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변덕이 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결렬된 상황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성품의 기초에서 모세의 강구를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작정이 바뀌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언약적 사랑은 모든 육체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고루 내려주십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 먹이시지 않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돌보십니다. 수십억의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어떤 길에 한 목사님이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뭐 바지락, 뭐 새우, 조개까지 해서 어쨌든 제가 먹어본 칼국수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땅에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물론 이제 바다도 뭐 양식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횟감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다에 뭘 했습니까? 뭘 해준 게 있나요? 사실 뭐 오염수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물장구나 쳤지 뭐 바다에게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냥 뭐 엄청나게 큰 고기도 있고 해조류와 어패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보다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풀세트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세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8만 개에서 10만 개 된다 그래요. 제가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5, 60개 정도 빠지지만 그러나 모공에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 나옵니다. 여자들은 보통 한 6에서 7년, 남자들은 한 3에서 5년 정도 머리카락이 있다가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주로 언제 머리카락이 자라는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밤에는 거의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자라야 될 것 같은데 곧 딱 정해진 시간만 자란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 한 터록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의 섭리, 뭐 보존, 유지, 통치 뭐 배우셨잖아요. 보존이 뭔가? 보존은 계속적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인체 구조를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 꺼풀이 있잖아요.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눈을 덮어줍니다. 눈물샘이 나와서 눈을 수분으로 적셔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와 구속과 섭리 사역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써놓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래버리면 돼요. 마지막에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돼요. 왜 번거롭게 각 절마다 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중에 모리스 라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볼레로라고 하는 춤곡을 작곡했습니다. 딴따다라라라리라 딴따다단 이런 곡 아시죠? 그 후렴구가 169번 되풀이 됩니다. 그게 계속 돼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 정말 신비합니다. 멜로디와 하모니, 리듬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루하지 않죠. 시편 136편에도 26절 되는 이 시에서 시인은 매 줄마다 지치지 않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사바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와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면 끊임없이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감사는 그냥 한 서너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후렴구는 단순한 음악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반응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보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엇보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 사실을 소개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좀 불안하겠죠. 어느 순간에는 돌변할 거니까.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안식이 있죠. 여기에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신자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항상 헤헤거리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세요. 근심 중에 다닙니다. 슬픔 중에 다닙니다. 내 눈물을 개수해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감사와 탄식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정서의 양 스펙트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시편 찬송이 잘 정의 안 된다는 분들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교회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찬송만 부르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의 정서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도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난 다음에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곧바로 찬송하잖아. 감사와 탄식 이 둘 사이가 되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요 빛의 속도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탄식에서 금세 감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옮겨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표시입니다. 뭐가 성숙일까요? 기쁘지도 않은데 해그리는 게 성숙입니까? 그는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죠. 그때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형편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앞서 존 플라벨의 글을 제가 인용했지만 섭리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말로 범사에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굴곡진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기뻐했지만 급작스런 사고와 또 질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불러야 될 노래를 이 땅에서도 열심히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 중에 다닙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는 선이요 기쁨이요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